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묵상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활동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개를 전파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참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자 이 일이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아버지는 헤롯 대왕인데 그에게 이 헤롯 안티파스를 비롯해서 뭐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등의 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분봉왕이 되어서 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제자들의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 들어간 모양인데, 헤롯은 그 일을 듣고 세례 요한을 생각해 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대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았다 하더라.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생각해낸 이유는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다, 또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헤롯은 그가 죽인 세례 요한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헤롯에게 헤롯 대왕에게, 대헤롯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이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헤로디아는 사실 이 조카인 셈인데, 헤롯 대왕에게 여러 아내가 있어서 이 참 가계도도 복잡하고, 또 이 가문이 서로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정략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근친 결혼도 하는 등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책망을 해요.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원래 아내와 이혼하고, 또 이 헤로디아도 원래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시집을 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 요한이 옳지 않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의 불륜을 요한은 강도 있게 비판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죄라는 것이 권력이 있다고 또 힘이 있다고 해서 눈 감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야에 사는 평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또 왕궁에 사는 군주도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왕이라고 해서 큰 죄를 지어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큰 죄가 작게 여겨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평민이라고 해서 작은 죄를 지어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늘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요한은 왕이라고 해서 죄를 책망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봐주지 않아요. 요한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고 또 선지자로서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렁설렁하지 않는 것이죠.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죄를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참 늘 죄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늘 정결하고 거룩한 삶 살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요한의 책망을 들은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은 죽을 뻔했어요. 19절을 보시면 일로 인해서 아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가두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유가 20절인데요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평소에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했고, 또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자 했을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번민했습니다.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말이 자신을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달갑게도 듣습니다. 달갑게라는 말은 기쁘게라는 말인데 좋게 들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책망해서 괴롭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야 그래 맞는 말이다 라고 좋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은 그 말을 듣고 정작 뉘우치거나 또 행동하지 않습니다. 죽을 요한을 살린 것으로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작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불륜에 대해서 돌이키거나 고치지는 않아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이렇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또 우리가 하지 않는 옳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번민할 수 있습니다. 또 달갑게 정말 맞는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말씀이네, 맞는 말씀이네 생각하지만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매임받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좋은 말씀이, 맞는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들에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더 책망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헤롯은 내가 잘못했다, 옳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죠.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요한을 죽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21절을 보시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라고 합니다. 헤로디아에게 기회가 좋은 날이었음을 암시합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성대한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십니다.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라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벼르고 벼른 이 헤로디어가 옳다구나 하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해 라고 사주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죽게 되죠. 왜 헤롯은 번민하고 달갑게 요한의 말을 여겼으면서도 정작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이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26절에서 그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세한 것과 앉은 자들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심했지만, 고민했지만, 그 일이 또 자기를 괴롭게 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자신의 맹세, 내가 말한 게 있는데, 내가 뱉은 게 있는데, 그리고 내가 누군데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앉은 자들,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실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자신의 자존심, 체면, 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말씀보다 훨씬 더 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묵상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아요.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연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말씀보다 그것들이 훨씬 더 크고 중히 여겨지는 겁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이유는 이 아내 헤로디아의 존재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악한 여인이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에 보면 결국 이 헤로디아가 헤롯을 계속 부추겨요. 다른 사람들은 소위 저렇게 잘 나가는데 당신은 뭐냐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서 결국 이 헤롯이 군사를 모으고 힘을 비축하다가 왕에게 걸려서 추방당하고 말아요. 모든 권력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헤로디아는 헤롯에게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존재였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내입니다. 아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과는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아내가 또는 우리의 남편이 이러한 존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참 그래서 법으로도 사실 무촌이지 않습니까? 부모 자녀는 일촌인데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가장 가까운 남편이 아내가 그 일을 방해하고 막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통해서 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서로가 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돕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 부부 사이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또 마지막 이유는 잔치가 화근이었습니다. 생일 잔치 때 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았겠어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술 취한 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짓을 벌입니다. 어찌 왕이 춤 한 번에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맹세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너무 흥청망청했기 때문이죠. 놀고 먹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려면 참 수없이 많지요. 여러 핑계거리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냥 넘어갔던 그것이 다음에 했던 그것이 마침내 우리의 삶과 심령을 무너뜨리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체면보다 말씀을 더욱 중히 여기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권면자와 힘이 되고 서로를 통해서 주님을 더 힘껏 섬기고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여겨서 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삶과 심령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